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은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큰 재앙이 나오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중간에 그 대자재앙들이 있는데 재앙이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더 강팍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세속적이고 악하게 변화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단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TV나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야 저거는 너무 영화적 상상 아닌가? 아 저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일어날 수 있어? 뭐 이런 일들이 벌써 한 뭐 40년이 지난 오늘 순간에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 TV나 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악이 이렇게 지혜롭고 치밀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보이스피싱은 더 지능적으로 지혜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겁니다. 그래서 낯선 문자나 낯선 전화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의심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당하고 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너무나 지혜롭게 접근하기 때문에 일단은 의심하시고 피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흔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미국이라는 그 켄싱턴 도시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다가 켄싱턴 마약 이렇게 쳐보세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현실인가? 이게 영화인가? 느낄 정도로 대낮에 이 도시가 피폐해지는 모습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마약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제 데이터를 찾아보다가 2주 전에 TV를 보면서 유독히 이제 거기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마약을 하는 사람, 접한 사람을 100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엄청난 수치예요. 통계로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하면은 거의 뭐 한 200만에서 300만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것을 경고하심을 받냐면은 마약이라고 하는 건 쾌락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견디다 안 돼서 이제 마약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사회 전반에 이 영적 곰팡이가 이 죄악의 곰팡이가 꽉 껴튼 느낌이 저에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시대는요 대충 살아서선 안 돼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샬롬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딱 듣게 되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해석이 평강 이렇게 딱 떠오르죠. 이 평강이라는 것이 샬롬이고 이 또다시 표현하면 온전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샬롬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의 조화롭고 애정 어린 공동체.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조화롭고 애정 어린 공동체. 축이 뭐란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축이 딱 돼야 샬롬이 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조화롭다. 이게 질서 있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애정 어린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 간의 사랑이 연결되고 교제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축이서야 샬롬이 회복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새로 축을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에게 여러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두 가지가 맺어져요. 첫 번째는 신실함이라는 열매와 충성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굉장히 그 사람이 신실해지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또 하나 뭐라고요? 충성되다. 이야, 저 사람 참 충성되다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축이 잘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이웃과의 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을 믿어 의심치 않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알기에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 공의롭다. 정의를 부르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궁휼함, 인애, 헤세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던 것이 바로 헤세드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냐를 할 때 끊임없이 궁휼함과 공의함이 있는가를 보시면은 그 사람이 샬롬한가, 샬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샬롬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이 부분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선포할까요? 시작.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왔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바로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평생 한 사람의 샬롬이 시작되는 것은 한 개인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동일하게 나와 있던 얘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면서 샬롬하지 못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를 샬롬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과정이죠. 자, 구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마태가 떠올리면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여러분, 그곳이 어디죠? 여러분, 9장의 1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중풍병자를,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실 때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려다가 지붕을 뚫고 이렇게 달아내린 장면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떠오르면 고개를 좀 끄덕이시면 제가 그 다음 할 거 아니에요. 떠오르시죠? 아, 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아주 독특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녀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들이 생각한 게 뭐죠?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 뭐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을 뒤집어 보면, 야, 너들이 생각할 때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렵겠어? 아니면 병자가 치료받는 게 더 어렵겠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죠? 니까짓게 뭐 병을 치료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건 정말 어려운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6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셔요. 주님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진정한 샬롬을 갖기 위하여 내가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죄까지도 치료하려고 저의 그리고 너희들의 죄까지도 내가 다스리려고 이 죄를 치료하노라. 이거 말씀하신 거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6절 보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고 이런 권능을 사람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고 두려워했겠죠. 예수님이 이것은 단순히 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병이 치료되는 것도 샬롬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 사함의 권능을 주시고자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걸 보고 야 놀랍다 하고 여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기고 자기 길을 가버린 겁니다. 이 관점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여러분이 선포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게 마태를 부르는 그 샬롬의 시작 혹은 제자의 시작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세간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의 나를 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태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레위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마태의 족보가 레위 가문에서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쭉 세월을 지나다가 사사기 시대에 이르러서 개인 제사장을 사용하고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홀대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고 이래서 점점 이러한 그 제사장의 역할이 사라지고 나서 이 자들이 삶에 입에 풀칠하기 어렵자 이제 세리라고 하는 직종으로 택하여 마태가 세리라고 하는 직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이냐? 산에서 곰과 사자를 만나는 것이고 길거리에서 세리를 만나는 것이다. 저 세리를 만나면 재수 없다 이런 뜻이죠. 저놈 죽이고 싶다. 그 제가 가끔 그 우리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그 고생하고 할 때 우리 독립 투사들이 막 일을 했던 그런 걸 보면 그 중에 꼭 매국노들 있잖아요. 그 매국노를 보면은 영화 보다가 뛰쳐 올라가서 한 대 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휴, 저거 그렇게 저 얌생이 짓을 하고 저렇게 악랄하게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이 자들이 바로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처럼 해서 그냥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저 세리 같은 녀석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던 거죠. 예수님이 세리에 앉은 것을 보고 그를 부르시니까 왜 하필 저러 사람을 불렀냐? 왜 저 사람에게 갔냐? 이거거든요. 마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라는 사람도 당혹스러울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그냥 이렇게 피 빨아먹고 살다가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양심과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참 웃깁니다. 죄라는 것을 처음에 질 때 양심에 찔려가지고 막 두근반 세근반 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이단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악랄하고 내가 뭐 어떤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그 뭐 다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람이 강팍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의 양심이 무뎌져서 강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의 마음도 하도 뭐 소리를 듣고 자기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의 소리 들었지만 강팍해지는 거죠. 에이 뭐 이대로 살아 죽지 뭐. 이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단 얘기죠, 세리가. 그러면서도 견디지 못한 심령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다녔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은 누구를 보셨어요? 마태를 보신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과거 어디 어디 여러분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목하셔서 찾아오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과 같았어요. 여러분 뭐 다양한 경험들이 있겠지만은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때 주님의 그 만남 체험을 할 때 저는 딱 느낀 것은 그냥 뜨겁다. 와, 가슴이 이렇게 뜨겁냐. 막 뜨거우니까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뜨거우니까. 그러면서 내 입에서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만나니까요. 내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나오면서 그냥 회개가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저는 항상 떠오르는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나와 같은 자를 만나주심으로 나와 같은 자를 찾아오심으로 이 샬롬이 시작됐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노래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결과적으로 이 부르심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병이나 혹은 인생의 성공을 만져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샬롬을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따르라 했어요.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단어는 예를 들어 독재자들이 야, 나 따라와 내가 너 먹여 살릴게 라든지 군대에서 명령으로 나를 따라 뭐 이런 따라움이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아콜루데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합성어입니다. 이 아라고 하는 이 앞에 접두어 일치, 닮음의 뜻이고 뒤에 켈루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은 함께 길을 가다, 함께 동행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풀어볼게요. 마태야, 너 혼자 외롭고 힘들었지. 너가 스스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평강이 없지. 이제 나와 함께 할래? 나와 함께 길을 갈래? 나와 함께 걸을래? 그러면 너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거야. 이 모든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따스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마태의 귀에 들린 거죠. 마태야, 나와 함께 길을 가자 이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길을 가는 거, 이게 제자죠.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마태의 순교 최후, 마태의 최후라고 하는 작품인데 뭐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 집에서 노년에 살다가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 또 한 가지 하는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최후의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 그림을 저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 그 대다수 제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죄의 사함의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샬롬을 누린 이후에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이 믿음 다하여 최후의 순교할 때까지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이 마태. 제자의 제자도가 뭐죠? 저를 따라 합시다. 제자도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이길 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따르라 할 때는 세리였던 마태가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 인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도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롬의 벽화인데요. 제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초대 교황, 자기 친구 교황이었던 다마수스 1세의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비서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2세, 2대의 교황으로 그 교회에 2대 교황으로 세워지기로 됐는데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낭망해서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어떤 그 베들레헴의 한 그 주변의 은둔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의 유골이 대량이 발견돼가지고 도대체 이 유골이 누구의 유골이냐? 그러니까 유골들이 다 아기들의 유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추적하여서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아기들을 숨겨놓았을 때 이것을 통째로 매장해가지고 아이들이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롬이 유골들이 발견된 곳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단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그 글이 있는데 그림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 이제 옆에가 그 유골들이 발견된 곳인데 이 아기들은 태어나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간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나는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존경과 지위를 누려보았는데 단지 내가 교황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곳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구나. 이 아기들만도 못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제롬이 시작한 게 있습니다. 제롬이 이제 이 글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경을 보기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때 통용이었던 라틴어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글에만 보여주시죠. 자, 이때 당시에 이게 제롬인데요. 국제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해서 일평생 성경 번역기를 했던 사람이 이 제롬이고요. 이 제롬이 번역했던 역본을 갖다가 벌게이트 역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리였던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그냥 양심을 뭉개면서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요. 제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교황이 되려고 하는 꿈과 목적으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르심 이후에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자기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다가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여 벌게이트 역본을 만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그러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영화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잠시 멈추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셔야죠. 그것이 제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목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갈지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때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을 좀 나누고 제가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이제 마태의 집에 찾아오셨죠.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세리와 죄인들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이 저 세리 같은 놈 그러면 죄인을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이 항상 붙어다녀요. 자,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질문이 뭐죠? 저 죄인들은 세리인데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그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고 나는 병들지도 않았고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속은 시커멓고 그냥 속은 죄로 꽉 찼는데 겉으로만 보여지는 나는 의인이다 이 착각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추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중적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석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우리 13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긍휼을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뜻을 가서 다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너희들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 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하지만 너는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어. 너희들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접근할 수가 없구나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를 6장 4절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뭐 같도다? 이슬 같도다. 이거를 이제 세 번역을 통해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게 하나님 뭘 지적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인애를 찾아보기가 어렵구나 이거든. 백성들에게 세로축이 무너졌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샬롬이 무너진 거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하시겠다. 쉬운 성경으로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경고했다. 내 심판이 번개처럼 너희를 향해 나갔다. 모니터만 조금 켜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샬롬이 깨져버린 것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희 세로축을 세워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세로축이 무너지니까 가로축이 무너진 거죠. 자, 6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6절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제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제사를 뭐 드리고 뭐 율법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부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결과를 보라는 얘기죠.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갱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도다. 핏자국, 사악함, 악, 강도 때 이 시대는 말입니다. 눈물, 저 땀 하나 안 흘리고 보이스 피싱으로 사람들의 돈을 패먹어요. 강도 떼들이죠. 그냥 앉아서 어떻게 하면은 거짓과 권모와 술수를 행할까? 조금만 벗어나면은 수많은 악들이 이 사회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세계 최고로 달리는 게 너무나 많죠. 자살률 세계 1위, 술 소비력 OECD 국가 1위, 뭔가 하면 그냥 1등. 최근에 말입니다. 교회 성장률도 세계 1위인데 교회 타락률도 세계 1위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가 지적하는 게 뭐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갱길에서 살인한다. 여러분, 그 시대 제사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리더십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강단에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교회 리더십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분 계십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마지막 영적 마지노선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했던 일이 많아요. 세계 선교사 국민 대비 세계 2위, 미국이 1위였고요. 아마 뭐 조만간에 앞설 겁니다. 복음화율, 성장률, 파송률 뭐 이런 것을 다 우리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이제는 무너지는 속도, 타락의 속도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셔야죠. 각 교회에 지도자 한 명이 넘어지면 그 교회 깨집니다. 그럼 사명 갖고 기도하셔야죠. 리더십들이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리더십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어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난 금요일 밤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16강행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막 복작복작 되고 다른 월드컵 시간은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경기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월드컵 경기를 봤어요. 근데 뭐 기뻤죠? 아 기쁠 때 기쁘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게 건강합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슬픔은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고. 근데 이제 선수들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죠. 왜냐하면 모두 다 대다수 우리 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뭐 경우의 수에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확률이고 우리 선수들이 가장 뭐 몸값도 안 좋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승리했다는 것이 너무 기쁘죠. 그리고 제가 더 기뻤던 게 뭔지 압니까? 우리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어둡고 악이 흥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최후 승리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타락하고 뭐 힘들은 과정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시 반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헌신한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 마태를 통해서. 마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세리라고 하는 거짓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호세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 찬양을 드릴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마지막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게 샬롬.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길을 가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여러분의 마음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